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추가 단독 대북 제재 조치가 전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맞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발표했고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과 무역을 겨냥한 새 대북 제재 명단에는 개인 1명과 운송회사 27개, 중국과 다른 7개국에 등록된 선박 28척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새 대북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막는 노력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행사 참석을 위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전 9시 53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었고 천안함 유족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중심으로 김 부위원장 방문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김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 때문에 북한 대표단은 통일대교 동쪽에 있는 전진교를 통과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북한 대표단은 KTX편으로 평창으로 이동해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폐회식에 앞서 평창에서 김 부위원장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시리아의 모든 교전 당사자들에게 적어도 30일간 휴전을 이행하고 동구타 지역에 대한 포위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보리는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며칠 동안의 집중적이고 어려운 협상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스웨덴과 쿠웨이트가 주도한 이 같은 노력은 표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결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상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30일 연속 모든 당사자들이 지체 없이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휴전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5년 단위로 1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면 지난 2013년 집권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3년 이후에도 계속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한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연방수사국 FBI의 감청 남용을 주장한 공화당 메모를 반박하는 민주당 메모의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메모는 데빈 누네스 공화당 하원인이 작성한 공화당 메모가 나온 지 3주일 만인 어제 공개됐습니다. 지난 9일 시작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이날 오후 8시 시작돼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폐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과 유엔동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 김여정 특사 등과 만나려다 막판 북측의 취소로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 김여정 특사 등과 만나려다 막판에 취소된 얘기부터 살펴보죠.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먼저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를 보면 1월 중순에 미 중앙정보국, 즉 CIA가 북한이 펜스 부통령 방한 중에 만나기를 바란다고 보고하면서 이번 비밀 회동이 추진됐다는데, 이것이 CIA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윤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사실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그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서 방문 기간 중에 북한 측 특사 일행을 면담할 예정이었다가 불발됐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 CIA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도에 보면은 CIA가 북한 측이 미국 대표단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어디로부터 전해 들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는 한데요.
네.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여러 그 추측성 보도들이 한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북한 측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그 북한의 정보기구와 미 CIA 간의 연락 채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것보다는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미국의 CIA가 말하자면 소통하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일부 한국 언론들은 1월 달에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극비리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만났다는 그런 그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월 달이면은 사실 북한 측이 남북한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이미 공개리에 밝힌 그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북한 측 대표들이 미국 측 고위급 대표단과 만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틀림없이 한국 정부는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요. 관련 정보를 미 CIA 측과 공유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2월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안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미 중앙정보국이 그 북한이 그 펜스 부통령의 방한 중 그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그 백악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런 그 메시지가 접수됨에 따라서 그 미국 백악관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로 그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 또 펜스 부통령,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전화로 이날 회의에 참결했다고 그러고요.
네.
이와 별도로 그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들이 참여해서 그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가지를 결정을 하고 이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펜스 부통령이 일단 그 김여정, 그때는 뭐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북측 일행을 만나 봐라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것이 그 북한과의 협상의 시작은 아니다. 그 또 하나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얼굴을 맞대고 직접 북측에 전달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 이번 회동을 미국이 그동안 해온 말, 즉 최대 압박이 빈말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로 그렇다는 것, 이런 것을 그 북측에게 얼굴을 맞대고 직접 전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그 일련의 사태가 이제 전개됐지만요. 한 가지 이제 뭐 아쉬운 점이 그 있다면은 미국이 일단 김여정 특사, 김영남 최고인민의 상임위원장 일행을 만나기로 한 것이니까 상당히 이것은 많이 이루어졌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장 고위급 그 접촉이 미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지니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만나기로 한 거니까 그 북한의 진위를 떠보는 일종의 탐색적 대화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하나는 그 펜스 부통령이 이 지침을 좀 너무 좀 과잉 해석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좀 강하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종의 그 탐색적 대화랄까 이런 비공식 접촉이 이제 불발이 되고 말았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 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죠.
예. 지금 이제 그 최현기 기자가 설명을 해 주셨지만 2월 2일 날
네.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말하자면 강요 내지는 참모들과 얘기를 하면서 결정을 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관여지만 최대 압박으로만 일관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 물론 대화는 협상과는 다른 것이지만
네네.
조건 없이 만나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펜스 부통령의 표현으로는 이제 새롭게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다. 이렇게 간 게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목할 만한 대북 전략의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를 이제 아베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정보를 공유했을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아베 총리가 한 발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현 시점이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아베 총리는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베 총리는 미국 정부가 전제 조건 없이 대화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흔쾌히 찬성하지 않고 그런 그 기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시점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기로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2월 2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그 주요 참모회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제 관여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물론 그것이 대화라고 하는 그 명백히 제한된 말하자면 수준의 결정이지만 그것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이 개인 관계도 서로 증오를 하고 있다가 막상 만나서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증오가 화해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화해가 또 미움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그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만남이라는 것인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만났더라면 혹시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이 백악관 회의를 마치고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나름대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백악관 회의를 마치고 그 펜스 부통령이 닉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련의 그 어떤 메시지를 방한 중에 정할 것인가 이런 그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그 정해진 게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북한의 그 선전공세를 넘어가지 않겠다. 선전공세를 분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선수는 몇 명 보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뭐 수백 명의 응원단 무슨 이런 그 예술단 이런 것을 보내서 펜스 부통령은 아마 이것을 북한의 그 대남 또는 대외 그 선전공세다. 이런 것으로 아마 그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공세에 넘어가지 않겠다. 또 북한의 그 비참한 인권 실상을 알리겠다 이런 것에 아마 그 결심을 하고 이번에 저 펜스 부통령이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수감됐다가 미국에 돌아서 사망한 그 오토 원벼 씨의 그 부친 또 탈북자들을 현지 가서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또 천안함 그 기념관을 방문한 이런 그 행보를 했는데요. 이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전 공세에 넘어가지 않고 북한의 그 비참한 그 인권 유린 상황을 전 세계에 밝히겠다 이런 하나의 그 사전에 정해진 어떤 그 방침에 따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행보도 이제 관심을 끄는데요. 5일인데 중남미 순방 중에 북한과 어떤 일이 있을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5일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의 발언은 바로 그 앞서서 같은 날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 전까지만 해도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가더라도 북한 측 대표단과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국무부나 백악관이 공언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네. 이때 그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좀 달라집니다. 이 북한 측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제로 열린 그 회의에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결정이 난 데 따른 것으로 보였고요.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바로 이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중남미 순방 중에 지켜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제 기류가 변한 것을 처음으로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로써 그 만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관측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먼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만남이 불발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7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궁금한 것은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과의 회동은 언제쯤 결정된 건가요?
네, 펜스 부통령이 그 한국에 그 도착을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하고 이제 문제 핵심인 그 북한 김여정 일행과의 그 비밀 회동, 일종의 뭐 비공식 회동이 8일 밤에 그 한국에 펜스 부통령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 그 보도에 따르면 9일 오후에야 청와대에서 10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0일 오후 만나는 게 결정됐다 이렇게 그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 김여정 특사 일행은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했는데요. 그러면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특사의 회동이 이날 오후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만남이 그 사전에 약속한 대로 성사가 됐다면 김여정 특사 일행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직후에
네.
바로 그 청와대에서 이어서 펜스 부통령과 만나는 일정으로
네.
그렇게 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은 그 만남 2시간 전에 펜스 부통령 측에게 취소를 통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점심을 먹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특사가 이 시점에서는 그 회담이 취소된 사실을 이미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회동 직전에 면담을 취소한 건가요?
북한이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2시간 전에 통보를 한 것인데요. 그 회담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중에 탈북자들을 만나고 또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하면서 북한 측을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취소를 알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유가 됐던 것으로 미국 측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이 막판 면담 취소 여기 의도 배경 또 다른 측면에 뭐 얘기도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펜스 부통령의 그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그 문제가 됐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제일 많습니다.
네.
아, 펜스 부통령이 미국을 출발해서 엘래스카 일본을 들려서 이제 한국에 갔는데요. 아, 엘래스카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 이 역사상 그 유례 없는 전례 없는 그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그 선전 이런 공세에 놀아나지 않겠다.
네.
아, 북한의 그 인권 실태를 폭로하겠다 이런 했고요. 서울 가서도 이제 계속 그 같은 그 방침에 따라서 그런 행보를 요구했습니다. 천안함도 방문하고 또 탈북자들을 만나서 북한의 아, 끔찍한 인권 유린 그 얘기를 쭉 하고요. 이런 사실이 즉각 이제 한국 또 미국 언론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보도가 됐고요.
네, 네.
북한이 또 그거를 다 그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펜스 부통령이 우리하고 만나서 오는구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아, 주의 깊게 봤을 텐데 굉장히 강도 높게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북한 입장으로서는 아마 펜스 부통령이 보통 때보다 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인권 얘기를 거론하는 걸로 봐서 청와대에서 설사 펜스 부통령을 만난다 해도 여기서 뭐 별다른 뭐가 없겠다 이런 네. 그 아, 생각이 들어서 아마 면담 직전에 취소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게 처음부터 북한이 진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 안 가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가정적인 네. 상황이니까
네, 네.
아, 뭐 그 이미 지나간 사안이긴 한데요.
네.
이 뉴욕 타임스 신문이나 그 CNN 방송의 보도를 보면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서 기존에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
네.
그리고 그 서울에서 김여정과의 말하자면 관심 싸움에서 졌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이 매체들은 김여정 특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내지는 얼굴과는 달리 미소를 지으면서 그 말하자면 스핑크스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에 상당히 어필을 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펜스 부통령이 이제 서울에서 특별한 어떤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네.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가정적인 상황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표단 단장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야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첫 만남은 전제 조건 없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요. 날씨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얼굴을 좀 보고
네.
서로의 생각이 뭔지를 나눠보자고 했었던 거고
네.
이런 발언을 했었던 것이지만 백악관이 바로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일축했었는데요. 말하는 게 이런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주장해왔던 틸러슨 국무장관이 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불발이 되긴 했지만요. 북한이 내심으로는 미국과의 대화, 접촉 이것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미국과 북한 간에는 그 아, 뭐 대화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는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아무런 그 공식적인 뭐 이런 대화는 지금 뭐 6개월 이상 뭐 없는 그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아마 그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 같은 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 막회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일종의
네.
중재 노력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만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북한도 만나러 나왔고 특히 저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을 특사로 임명하면서 서울까지 보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만날 의사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나봐야 서로 만나봐야 어느 정도 그 대화나 협상에 나갈 경우에
네.
그 내가 얻을 것을 얻고 저쪽에 줄 건 줄 건지 그 선을 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피차 그 답답하기는 저 워싱턴과 평양이 마찬가지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국무부는 지금 어떻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그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한이 이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직접 만나서 미국 정부의 말하자면 입장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국의 입장을 직접 들을 기회였는데 말하자면 그걸 놓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펜스 부통령은 정치 집회에서 공화당 보수 단체 정치 집회에서 이 독재 정권의 협조자와는 같이 서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굉장히 좋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그 펜스 부통령실의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서 북한 측과의 면담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미션이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가서 만나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정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사실 북한을 비난하고 또 강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런 것이 북한이 취소를 하긴 한 거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이 말하자면 강한 발언으로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또 말하자면 그 여건을 좀 만들지 못한 측면도 있다.
네.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도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그 중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그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고 아마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평소 소신 중에 하나가 그 한반도에 지금 긴장 국면이 있는데 이 긴장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역시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이와 별도로 미북 관계를 같이 개선해서 두 개의 바퀴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 관계 대화 이런 것이 그 같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평소 소신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그 같은 것이 한번 그 시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성사 직전에 이것이 이제 무산이 돼서 좀 뭐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것을 뭘 포기하거나 이제 관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고요. 또 당장 지금 폐회식이 있으니까 폐회식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설사 폐회식이 안 되더라도 4월 이전에 4월 이후에는 이제 한미군사 훈련이 있으니까요. 3월 중에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와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보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8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사실 그 이제 앞서서 제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주재하에 고위급 회의에서 그 대북 압박과 함께 대북 관여도 해나가자라는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틸러슨 장관의 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는 그 관여에 대한 입장을 가장 분명하게 밝힌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할 상대로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은 틸러슨 장관의 입장에서는 같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한 어조로 밝힌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지난해 12월에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했었을 때만 해도 백악관은 이를 일축했는데요. 이번에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로 대북 정책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뭐 자세한 것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대북 대화보다는 그 최대 압박, 북한을 최대 그 제재 봉쇄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놓겠다. 그리고 최후까지도 안 되면은 무력 수단,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서울에서 그 미북 그 회동이 무산된 다음에 틸러슨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살짝 그 대화 쪽으로 좀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도 압박이지만 관여가 이제 좀 강조되는 그런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 배경을 좀 뭐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요. 그동안 대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상당히 옥죄인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과의 미국 간의 무슨 대화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교착 상태가 되고요. 북한이 또 워낙 완강하게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화엔 대화로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남은 것은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여태까지 얘기했던 군사적 옵션 그야말로 뭐 코피 작전이니 이제 군사적 옵션밖에 없는데요. 이건 역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그 쉬울지 몰라도 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 옮기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틸러슨 장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화를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틸러슨 장관이 좀 다시 한번 그 대화 쪽에서 좀 힘을 실어보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화와 협상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왜 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예. 대화는 그 말하자면 조건 없이 만나서 서로가 그 여러 가지 그 비핵화 관련한 사전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네.
협상은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동의하기 전에는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건 북한이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럼 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사실 협상 이전에 이 서로 전혀 의중을 모르니까 또 대화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한번 만나나 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그런 만남이고요. 대화라고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긴 여정이 있는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대화를 협상과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의 평창 방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그 평창 올림픽 그 폐회식 참석을 위해서 그 일종의 그 대표단을 보냈는데요. 그 대표단 단장이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 그 자신의 그 장녀죠. 딸이자 그 백악관 현재 그 고문으로 있는 이방카 트럼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그 서울에 도착을 해서 그날 오후에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하고 그 만찬을 했고요. 그 만찬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이제 뭐 그 언론에 쭉 공개가 됐는데요. 이날 만찬하면서 그 한반도 문제 또 올림픽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날 그 청와대에서 그 만찬을 하면서 역시 그 북한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곧 남북 간의 그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그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역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강력히 지지해 준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녹음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정오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신 그 시점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이 이방카 고문이 펜스 부통령이 일단 그 무산된 그런 어떤 모임, 북한 대표단과의 접촉, 이게 계획은 돼 있었던 건가요?
이방카 고문은 그 북한 측과 서울에서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방카 그 고문이 북한 측과 만나기에는 서로 간의 그 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그 백악관 자체가 이방카 고문이 서울에서 한미 간의 돈독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또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선수들을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한국 정부 스스로가 그 지난번 펜스 부통령이 개회식 때 북한 측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것과는 전혀 달리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어떤 중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 고문이 북한 측에 북한에서는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대표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그 전혀 만날 계획이 없음을 이방카 고문 자신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김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이제 평창을 오기로 돼 있는데 그 의도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리성권 그 조평통 위원장이 왔는데 이번에는 그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이 이제 단장으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야당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 저 그 김영철이 과거 그 정찰총국을 지내면서 그 연평도 포격 또 천안함 폭침을 한 주역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가 많은데요. 북한에서 뭐 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암만 해도 그 북한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겠다. 굴욕적인 이런 뭐 저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일종의 하나의 좀 강경한 북한은 나름대로 좀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유념해 볼 것은 한국 측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도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네.
이것을 이제 왜 받아들였냐 이걸 한번 그 짚어보면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는 뜻이 이제 워낙 강하고 또 하나는 사실을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 좀 악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하고 마주 앉아서 비핵화 문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지난번에 만났던 그 조평통 보다는 통일전선부가 낫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네. 조평통보다는 상급기관인데다가 또 김영철 본인이 원래 그 군 출신이라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좀 그 정치적으로는 좀 어려운 결심을 받아들이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이것을 평창 올림픽 그 스포츠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회로 해서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김영철 요번에 그 보면은 김영철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옆에 이제 수행원이 있고요. 또 미국 측에서도 이방카 고문은 뭐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NSC 백악관 NSC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그 앨리슨 후커 보좌관 같은 그런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미북 간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아무리 미운 사람 싸웠던 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얘기를 풀려면 바로 그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논란의 뭐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김영철 일행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 어떤 막후에 실질적인 대화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능성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한국 정부는 김영철 그 통일전선 부장이 이 상당히 천안함과 관련해서 폭침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국내 정치적인
예.
그런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결정으로 김영철 일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노동당의 부위원장이고 또 통일전선 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하자면 남북관계 그리고 정상회담 문제 남북 간에 네. 이것을 획기적으로 말하자면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북한의 위치입니다.
네.
그런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그 김영철 그 통일전선 부장이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폐막식이 열리는 당일날 도착합니다.
예.
그리고 끝난 뒤로부터 이틀을 더 머물고 가게 됩니다.
네.
이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 측은 폐회식도 물론 참석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한국 정부와 뭔가 중요한 말하자면 대화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기간 중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의 그 한국 측 상대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각각 그 이선권 또 조평통 위원장은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그 말하자면 상대가 될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실무를 관장하는 최고의 수준에서
네.
다양한 대화가 이틀간에 걸쳐서 이뤄질 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간 중에 김영철 부장을 통해서 김여정 특사가 말하자면 전해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조금 진전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올림픽이 끝나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될까요?
지금까지로는 훈련이 재개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올림픽은 저 25일 날 이제 폐회식이지만요. 이어서 그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3월 18일 날 이제 장원인 올림픽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그러니까 3월 18일 이후부터 4월까지 그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협의를 해서 아마 날짜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 김여정 특사 등과 만나려다가 불발된 내용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의 한국 방문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비 귀환이었을 그때는 다 굶어 죽는다. 지금 가는 거다. 이런 소문이 막 꽃제비들한테면서 막 소문이 막 돌면서
철도원이었던 김나영 씨가 함흥 기차역에서 목격한 인민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내 안 먹은 그만큼 쌀 줘라 그러면 그걸 이제 숙문 가방에다 내가 딱 가지고 집으로 와요.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먹이기 위해서 합숙소에서 주는 식권을 모아다가 쌀과 바꿔 집으로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선물 받은 TV로 나가 선물 TV로 팔 수도 없고 밥에 먹는 가마를 놔다 팔 수도 없고 딱 팔기라는 게 이제 집에 와서는 이제 내 거기다 눈떡 들인 거죠.
막내딸 김나영 씨를 위한 혼수였지만 그것이라도 내다 팔아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하고 넌 시집도 안 가겠냐 이 나이 처먹고 나 애미 같이 살 거냐 막 이러고 나를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가.
김나영 씨는 철도 승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강 넘어 중국으로 가면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피 파는데 피를 100g 뽑으면 돈이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200원인가 되는데 200원이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피를 뽑아 팔면 부모도 살리고 또 부모님의 소원인 시집도 걱정 없이 가게 될 것 같았던 김나영 씨. 닷새간에 휴가를 냈고 도강 준비를 하면서 위로 7이나 되는 오빠들을 위한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근데 중국 간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3일만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죽었다고 거기서 봐라.
그리고 한겨울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이제 압록강 딱 넘자마자 이제 야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6년차 한국에서도 강의 잘하는 명강사로 인정받고 있는 김나영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명이라는 건 이미 다 그게 정해졌나 봐요. 압록강을 넘었는데 이제 추격을 받은 거예요. 98년 1월 달에 이제 얼음이 얼은 날 1월 10일 날에 압록강을 딱 넘었는데 사다리 타고 두 명이 딱 올라갔는데 이 애들이 부뚝인 거예요. 거기서 지 꼭대기서.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밑에 다섯 명이 뿔뿔이 헤어졌어요. 거기서. 여기 있다가는 먼저 다 잡힌다. 한 군데 있다가는. 그러니까 밑에서 다섯 명이 와 하고 헤어졌는데 그냥 중국 쪽이 그 강기슭 따라서 그냥 다 분산이 됐는데 걔들이 막 지저대니까 막 그냥 나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산으로 정신없이 뛰었어요. 어쨌든
시작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압록강만 건너면 넘쳐나는 먹을거리에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푸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강을 건너자마자 닥친 것은 걸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잡히지 말아야 된다. 산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산을 뛰었는데 산 고개를 몇 개 넘은지 몰라요. 그 밤에 넘다 보니까 가수원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막 그 수확 다 하고 막 이게 눈 덮인 가수원인 같은데 집이 하나 있는 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도 뛰어온 길이 엄청나는 지금 먼데 뛰어왔다 지금. 그리고 저 불이 있는데 저기 사람 사는 집이니까 들어가 보자. 중국 사람들이 이거 탈라면 준다는데 그 말 들은 거 있으니까 저기 가서 물어보고 실패했으니까 조선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압록강 기슭에는 모두 조선족 마을이라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어디에라도 숨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고 혹시나 먹을 것을 구해갈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딱 보니까 차림이 그냥 북한이잖아요. 야, 북조선서 왔냐고. 그래서 그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네, 할머니 나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조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할머니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이 계집애야 여기 어딘지 알고 조선에 가냐고. 나는 완전히 막 그냥 조선하고 완전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밤새 거는 영을 몇 개 넘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에 조선이 왜 가냐고. 여기 뭐도 먹을 게 없어. 다 여기로 와서 거쳐서 가는 여자들도 많은데 조선은 왜 가냐고. 응? 다 굶어 죽는데 거기는 왜 가냐고. 할머니가 그냥 나보고 밥을 먹으라고 막 내놓으면서 그러더니 몸이 녹으니까 할머니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혼자 살고 있다는 조선족 할머니가 먹을 것을 주면서 김나영 씨를 달랬습니다.
여기 오기도 힘든데 여기 와가지고 조선은 왜 가냐고. 여기서 그냥 살지. 여기는 봐라. 응? 배고 굶어 죽는 땅이 아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가수원에서 할머니가 이제 가수원 하면서 그 콩도 농사 짓고 막 뭐나 집이 온통 콩이고 옥수수고 뭐 그냥 먹을 거 그냥 나달이 천지예요. 그러면서 그 식량을 보니까 마음이 있잖아. 너무 막 그냥 내절로 막 이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북조선으로 가려면 멀기도 하지만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고 어떻게 그 위험한 길을 다시 가려고 하냐고 어렵게 마음먹은 김에 중국 땅에서 살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선이 가자면 엄청 멀고 그리고 길도 네가 모르는데 누군가 하나 데리고 나가야 되네. 데려갈 사람도 없다. 이 동네는 이게는 아래 불악이 내려가야 불악이 있고 여기는 외진 곳이라 없다. 응? 소녀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왜 굶고 살겠니? 여기 먹을 것도 가득한데 여기서 살아라. 중국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봄에 나무 실을라 여기 나오는데 그 차 타고 저기 안쪽에 가서 시집 가서 좋은 데 가서 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굶고 있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고 편지를 써놓고 왔기는 했지만 앞길이 군말리 같은 일곱 오빠들과 조카들의 미래를 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나영 씨가 생각한 것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만 이 할머니 집에서 보내보겠다는 것. 그렇게 그 집의 손녀처럼 일꾼이 돼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선 첫째는 나는 돈 벌어서 가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때까지도 내가 그냥 중국에 남아서 살자고는 안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돈 벌어서 북한에 도로 가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머니 나는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네 집에서 봄이 될 때까지 중국 말을 알아야 어디든 길이도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조선이 가든지 어쩌지. 할머니 내가 여기서 할머니네 집에서 할머니 같이 시키는 일 다 내가 할 거니까 할머니 중국말 좀 배워달라고. 나도 중국말을 잘 못하는데 내 아는 것만큼 난 알아들으니까 그만큼 배워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밤마다가는 아침 눈 떠서부터 옥수수 까고 그냥 그 집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소 먹이고 막 그냥 예.
봄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아들 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김나영 씨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미 물 건너 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중국 땅에서 탈북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시집 가는 것도 그것도 선이 있어야 가는데 어떻게 막 가냐. 그냥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는 쪽이지 한국인들이 그 회사들이 너무 많은 데다 거기 가서 취업을 해라요. 나보고 조선족들이 지금 가면 다 월급이 한국 한족 사람들보다 두 배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꾸 돈 벌겠다니까 취업을 해라. 피 파는 건 그건 없대요. 무슨 개소리 치냐고. 나 피 팔러 왔다니까 그 알지도 못한다. 너네들이 그 분명히 피 파는 게 아니라 니네를 시집 보내려고 누가 인신매매를 이렇게 나서 이렇게 오라 했을 거다. 절대로 여자 피 또 비싸다고 여자 아이다. 그거는 너네들 속았다.
처음부터가 잘못 꿰는 단추였습니다. 피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움직였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몇 개월이나 지나서 깨달았다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나영 씨는 국경을 멀리 벗어난 청도라는 지역에서는 조선말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길로 나무 실어 나르는 차를 타고 청도로 갔습니다.
한국인 소개소라는데 이제 가니까 아줌마가 벌써 딱 말을 시켜봤는데 이거는 내가 조선족이라 하고 뻥치고 막 한국 한족 말 하는데도 벌써 발음이 벌써 서툴고 딸리잖아요. 한국 아줌마 벌써 딱 알아맞히지 마. 아줌마 북한에서 왔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막 그 외지에서 나를 북한 사람인 거 알아보는 게 거기는 그때 막 고발하면 막 그냥 보상금 내려오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중국 공안에 잡혀가겠구나 하고 눈앞이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사람이 내뱉은 말은 자신은 조선족도 아니고 저기 한국에서 온 대한민국 사람이라며 모르는 척하고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 테니 그냥 조용히 일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계 신발 회사에 밥하는 아줌마로 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남편이에요. 지금 사는.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김나영 씨가 신분을 속이고 일하러 갔던 공장의 사장님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랑하고 악수를 통했는데 내 손이 다 이게 터지고 완전 이거 까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제 그 앞에 이제 할머니네 그 저기 옷이랑 막 이게 빠는 거 나가 막 강에 가서 막 헹궈오고 막 이랬더니 손이 막 나는 손이 이 다 이런 데 다 터져 여기 다 얼굴을 보니까 체내 같은데 아줌마라 그래 어쨌든 아줌마겠지 하고서 젊은 아줌마 밥하러 왔다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신랑이 악수를 또 하는데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이 무슨 할머니 손이 같대 여자가
새삼스럽게 거친 손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조선족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떨린 것인지 아니면 인연이 되려고 특별한 느낌이 온 것인지 여하튼 첫 인사를 나눈 공장 사장님도 김나영 씨를 눈여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 보니까 엄청 고생한 여자 같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밥도 잘하겠구나 했는데 한식을 시켜놔 봤는데 완전히 한식은 할 줄도 모르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거기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이 여자 조선족이 아니다 근데 내보내자니 불쌍하고 근데는 너무나도 야무라 터져서 저걸 그냥 자기가 회사에 데리고 일하고 싶은데 조선족이라 하고 한국말도 알아듣고 중국말도 알아들으니까 아, 저 여자를 사무실에 와서 자제를 싸우는 그거를 해야 되겠다.
식당에 밥해주는 아줌마로 취직했던 김나영 씨가 사무실 자제 담당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압록강 국경마을 할머니한테 배운 짧은 한족말이었지만 그동안 중국말 모르는 사장 뒤로 돈을 빼돌려온 자재 담당 직원의 비리를 알려줬던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재 살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미 전에 그 조선족 애들이 자재하던 애들이 그 비리를 내가 다 잡아낸 거죠. 사장이 마진이 남는 게 없어. 저기 한국하고 이 인건비하고 이 해보면은 한국보다 싸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한국보다 무슨 신발 안 걸려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또 한국의 VOA 지국으로 보내시려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VOA 방송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전자메일은 korea@voanews.com입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